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선포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고백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아주 짤막한 표현을 하며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의 중심 내용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 자기를 능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이유는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겼다. 충성되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충성되어 여겼을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 faithful 하다고 뭐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consider me faithful,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 God judged me faithful,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 consider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진정 사도 바울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그를 직분에 맡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충성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충성된 자로 보고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이 아니, 다른 말이 말씀이 아니라 충성되지 않은 자를 충성되게 여겼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충성된 자를 충성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충성되지 않은 자를 충성되게 여겨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합니다, 충성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충성됐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원어적에 보면 faithful, 이것은 신실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충성된 자로 여겼습니다라고 말할 자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은 내가 충성스러운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러운 자,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를 어떤 자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직분은 사도가 그가 사역한 그 사도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직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하나님 불러주셨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에게,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만큼 그런 충성스러운 자였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그는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그러면 비방자가 뭐냐면 비평하고, 영어는 blasphemer라고 하죠. 모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욕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이 비방자들입니다. 비평하는 자들입니다. 비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자, 비방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 우리 성도님들 예수 다 믿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데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막 비방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비방하고 뒤에서도 비방하고, 여러분이 없을 때 뒤에서도 또 비방한다는 소리를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심령이 어떻겠어요?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비방자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게 여기셨겠어요? 그 다음 절, 그 다음 단어는 박해자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박해자였다. 옛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핍박자라라고 돼 있어요. persecutor, persecuting, 이 persecutor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폭행자다. 물리적 행동을 가하면서 그 사람들을 폭행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들여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대제사장한테 그런 어떤 권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 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합니다. 핍박합니다. 폭행합니다. 그리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잡아가서 결국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에 사도 바울이 앞장서게 됩니다. 그것도 다메섹은 다메스커스. 그건 자기네 나라 땅이 아니죠. 그 북쪽에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땅이 아닌 이방 지역에 가서도 막 사람을 그 붙들어 오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이 잘못된 열정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도를 믿는 사람을 그냥 봐주지 못하고 폭행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에 앞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충성되게 여겼다. 말이 되세요? 내가 전에는 핍박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이런 사람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정반대해서 기독교를, 크리스천이티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폭행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이죠. 전에. 내가 전에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러면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요, 긍휼과 은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은혜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노니. 어디에 나오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한없는 호의입니다. 친절입니다. 하나님의 favor입니다. Unconditional favor and kindness to save his chosen people.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한이 없는 호의예요.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호의로 인해서 친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요. 긍휼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마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징계와 그 징계로부터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로 따진다면은 긍휼을 입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이 사람은 멸망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긍휼을 입었다. 왜냐?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제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의 택한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그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럽지 않은 자가, 충성하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누굴까요? 사도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만하면, 거만하면 여러분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영적인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많이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이 늘어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복음의 시초부터 잘못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더 겸손해져.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지 못하고 내가 행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는 나 이런 자를 하나님이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 죄로 인해서 타락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도바울이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어떻게 능하시게 하셨어요? 어떻게 힘을 주셨어요? 영어 성경에 힘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 이유로 말하죠. 나를 충성되어 여겨. 이 말씀은 내가 충성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어 여겨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알지 못하고 했던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까지 맡겨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우리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바울 같은 그런 직분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도 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죄인 아닙니까? 그런 죄인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충성스럽지 않은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직분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모든 직분,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아무런 직분이 없어도 평신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위치에 있다라면 그런 위치에 주신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그 능하게 하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감사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구체적으로 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사람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부분이 그 감사하는 주된 요인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충성되어 여기고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았지만 긍휼을 잊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여기 잘 보세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구절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와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의 구속사역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놓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의롭다 했다, 우리가 의롭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것을 그 사건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밖에는 없어요. 예수 밖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믿음 믿는 것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역을 다 속죄 사역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만이 이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뭡니까?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했을 때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의 호의, 친절,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love and kindness to save his chosen people. That is a grace of God.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호의로 인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거듭난 자가 갖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은혜의 결과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입니다. 이 faith는 that is a result of grace. 그레이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믿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원어적인 설명은 by grace you've been saved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원어적인 헬라어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은혜가 그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것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죠? Born again 거듭나죠? 그때 우리가 태어납니다. 엥 하고 영적인 우리가 생명이 태어납니다.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세요. 성령님을 주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믿음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또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던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믿음을 주셨으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지 못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그 사역,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평강과 평안과 믿음이 결부한 사랑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믿음이 결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 그래도 교회는 사랑이 제일인데 사랑하지만 사랑은요 사랑이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바로 되어질 때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그 생명의 통로예요. 구원의 통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 그게 순종이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의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안에는 그의 속량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풍성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데 있죠.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Trustworthy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또 말씀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이게 뭐냐면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성육신의 사건 배우셨지 않습니까? 성육신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건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구속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그 다음에 나오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가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포행자, 핍박자 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우리들이 다 해야 할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 다 의롭다고 우리가 칭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의로운 자라고 불려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화되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죄인 중에 괴수. 아직 나는 죄인입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저는 여전히 죄 잔재가 저에게 남아있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라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은 그의 대속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구속 사역. 그리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완전히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를 우리 자신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공로로는 우리가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게 현주소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죠. 근데 용서받은 죄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 죄라는 것은 죄를 우리가 속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죄 속에서 헤매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실질적으로 죄인 중의 괴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구원받았을 때요, 우리가 과거의 죄인 중에 괴수였다 막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만약에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더 살아가고 순종하고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 내가 이제 좀 괜찮아졌지, 내가 이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가들 위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아졌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였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로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을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적인 그 전적인 타락한 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고,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따라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 잔재가 있는 그런 연약한 죄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겸손히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 번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기가 이렇게 긍휼을 입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포행자였지만 긍휼을 입어서 충성되 여긴 이런 직분까지 받은 이런 긍휼을 입은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다시 말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셔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다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입게 한 까닭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긍휼을 입어서 구원시키셨었죠? 여기 나옵니다.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로 보이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체 오래 참으셨다고 합니다. 오래 참으지 않으셨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죄졌을 때 하나님이 그냥 진노의 그런 징계를 받았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충성되어 역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예수 믿고 긍휼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가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장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은 다시금 우리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가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나 혼자만 구원받고 기뻐하고 좋으라고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있죠. 우리로 긍휼함을 받아서 구원받게 한 그 첫 번째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장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할 사람들의 본보기로 세우기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긍휼함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본보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본보기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냥 본만 되면, 본보기만 믿는 사람은 본을 잘 보이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본보기라는 것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삶, 그리고 그런 패런,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본보기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과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정말 나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 믿을 자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속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긍휼을 입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이 모든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크레딧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를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자가 아닌데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죄 성도들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긍휼을 입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이 모든 구원의 삶, 이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와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